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리아 알레포에서 진행 중이던 민간인 소개 작전이 중단됐습니다. 앞서 어제는 반군이 장악하고 있던 알레포 동부 지역에서 부상자들을 포함해 2천여 명의 민간인들이 소개됐다고 국제적십자사 등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레포에서 다시 사람들을 태우고 나오던 차량 행렬 주변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시리아 관영 언론은 반군이 정부와의 휴전 합의를 위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인 소개 작전이 언제 재개될지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시리아 전역에 휴전을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터키와 추가 회담을 시작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오늘 알레포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회의 소집을 요구한 프랑스는 국제감시단이 알레포 민간인 소개 작전을 직접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유럽연합은 어제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민스크 평화협정 불이행의 책임을 물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연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독일을 포함한 유럽의 투자자들과 에너지 업체들 사이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친러시아 정책 가능성 등으로 인해 시리아 사태와 관련한 러시아 추가 제재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었습니다. 유럽 정상들은 그러나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시리아 정부군의 알레포 공격을 비난하고 폭력 사태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틀간의 정상회담을 마무리했습니다. 두 정상은 어제와 오늘 여러 경제 합의를 이뤘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갈등을 지속해온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큰 돌파구는 없었습니다. 아베 총리와 푸틴 대통령은 회담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2차 대전을 공식적으로 끝내는 평화조약을 마무리하는 조치로 영유권 분쟁 도서에서 공동 경제 활동을 논의하는 회담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선거에 관여하려는 러시아 등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방송되는 미국 공영 라디오 NPR과의 인터뷰에서 어떠한 외국 정부에 대해서도 미국 선거에 피해를 주려 할 때 분명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 중앙정보국은 러시아 해커들이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선거 승리를 돕기 위해 민주당 전산망에 침입해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 측을 당황스럽게 할 만한 이메일을 폭로한 것으로 결론 지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만일 러시아나 일부 다른 실체가 해킹을 했다면 백악관은 왜 그렇게 오랫동안 조치를 기다렸냐며 러시아의 개입설을 일축했습니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차기 정부에서도 미국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과의 전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어제 영국 런던에서 열린 14개 국제연합국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해 차기 미국 정부에 관해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자신은 ISIL을 겨냥한 연합작전의 미래에 대해 확신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카터 장관은 또 미국은 이 작전의 주도국으로서 연합국과 계속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카터 장관 재임 중 마지막이 될 이번 회의는 유럽 동맹국들 사이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ISIL 전략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집트 항공당국은 지난 5월 지중해 추락해 탑승자 66명 전원이 사망한 여객기 사고 시신들에서 폭발물 흔적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집트 카이로에서 프랑스 파리로 향하다 추락한 이집트 항공 여객기 804편의 당시 사고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어제 발표로 폭탄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6일 금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말이 생각을 지배한다. 말이 씨가 된다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처럼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결과에 이르게 할 때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 미국과 영국, 호주 등 서구권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 남편과 아내, 소년과 소녀처럼 남녀를 구별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대신에 중립적인 단어를 쓰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요. 호주 빅토리아주 정부는 최근 산하 공무원들에게 남녀를 통칭하는 대명사인 지나, 히어를 쓰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학생회도 최근 그녀를 뜻하는 she, 또 그를 뜻하는 he라는 단어 대신에 지라는 대명사를 쓰자는 안내문을 배포했고요. 미국의 하버드대 교수진도 새 학년부터 위와 같은 대명사를 쓸 수 있도록 권장하기로 결의했다고 합니다. 이런 움직임은 이 남녀를 구분하는 단어들이 부지불식간에 우리 머릿속에 남녀 간의 차이와 또 우열을 가리는 잣대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모두 남녀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평등하다는 인식을 주기 위한 것이죠. 말은 생각을 바꾸고 생각은 행동을 바꾼다고 합니다. 이런 움직임이 남녀 차별을 없애는 결실에 보탬이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하 7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름낀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죠. 12월 17일 토요일 북한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8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9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1.5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다가 차차 낮아지겠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볼 텐데요. 먼저 평양은 영하 2도에서 영상 6도, 신의주 영하 5도에서 영상 3도 분포 예상되고요. 개성은 영하 2도에서 영상 7도, 함흥 영하 3도, 영상 8도, 끝으로 청진은 영하 3도에서 영상 6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시죠. 오늘 첫 곡은 딘 마틴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눈이 내리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곡인데요. Let it snow 함께 들어보시죠.
Oh, the weather outside is frightful, but the fire is so delightful. And since we've no place to go, let it snow, let it snow, let it snow. Man, it doesn't show signs of stopping, and I brought me some corn for popping. The lights are turned way down low. Let it snow, let it snow. When we finally kiss goodnight, how I'll hate going out in the storm. But if you really hold me tight, all the way home I'll be warm. And the fire is slowly dying, and my dear, we're still goodbying. But as long as you'd love me so, let it snow and snow. When we finally kiss goodnight, how I'll hate going out in the storm. But if you really grab me tight, all the way home I'll be warm. Oh, the fire is slowly dying, and my dear, we're still goodbying. But as long as you love me so, let it snow, let it snow, let it snow.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틀 동안 두 차례 정상회담을 했지만 당초 기대했던 양국 평화조약도 체결되지 못했고 영토 분쟁 해법을 마련하는데도 실패했습니다. 푸틴 대통령 일본 방문 동안 있었던 일들 정리해드리겠고요. 얼마 전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는데요. 이를 전후해서 아시아 지역의 돈 흐름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또 지난달 화폐개혁을 단행한 인도에서는 한 달이 넘도록 현금 부족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군요.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하루 한 번씩 두 차례 정상회담을 했는데요. 이 당초 기대됐던 두 나라 사이의 영토 분쟁 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이 영토 분쟁이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으로 예상됐던 양국 간의 평화조약도 체결되지 못했고요. 대신 아베 총리 총리가 제시한 8개 항목의 경제협력 계획에만 뜻을 모았습니다. 이 양국 간의 영토 문제는 일본 쪽에서 특히 해결되길 바라던 문제였는데요. 러시아가 원하던 경제협력에만 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이 푸틴 대통령이 일방적인 결실을 거둬간 방일 일정이었다고 외신들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 자,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영토 분쟁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러시아의 극동지방에 있는 캄차카 반도와 일본 열도 북쪽 끝에 있는 섬 네 곳을 놓고 이 두 나라가 2차 대전 이후에 분쟁을 겪어왔는데요. 러시아에서는 쿠릴 열도 분쟁, 일본에서는 북방 영토 문제라고 부르면서 꾸준히 다퉜습니다. 이 전후에 러시아가 이들 네 개 섬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지만 일본은 1855년 제정 러시아와 체결한 조약을 근거로 영유권을 꾸준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현재는 러시아가 지배하고 있는 땅이지만 일본이 계속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요, 이 섬들은 캄차카 반도와는 한참 떨어져 있지만 일본 쪽에는 거의 붙어 있어서 이 지리적인 환경으로만 보면 일본이 쉽사리 포기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일본 정부와 언론은 이런 지리적 문화적인 배경을 지속적으로 내세워왔지만 러시아는 이곳에 주민 이주 사업을 계속 진행해와서 이 지역에 지금 살고 있는 러시아인들이 17,000 명에 이릅니다. 일본이 그래서 최근에는 이곳을 일본 쪽으로 반환해주면 이 러시아 출신 주민들의 자치구를 선포해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당초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번에 일본을 방문할 때 이 기간 동안에 좀 반환 결정이 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었다고요?
예, 일본 쪽에서는 그렇게 기대를 걸었습니다. 이 북방 영토를 반환하는 대신 대규모 경제 협력을 러시아 측에 제공하는 내용을 준비해온 것으로 일본 매체들이 전하고 있는데요.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의 이번 두 차례 정상회담 이후 나온 합의문에서는 이들 네 개의 섬 주변에서 공동경제활동에 나서되 러일관 평화조약 문제에 대한 양국의 입장을 해치지 않도록 한다는 선언적인 내용만 포함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섬들의 영유권은 러시아가 지키고요. 대신 이들 섬 주변에서 어업활동이나 자원탐사 또 관광사업 같은 경제활동은 일본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이 러시아 측의 입장이 반영된 겁니다.
네. 이 합의문 내용을 전해주실 때 이제 평화조약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평화조약 무슨 뜻입니까?
예, 2차 대전 당시 연합국의 일원이었던 러시아는 승전국이 됐고 또 전범국가였던 일본은 패전국이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이들 두 나라 사이에 아직까지도 공식적인 종전 처리가 되지 않아서 이 국제법상으로는 일본과 러시아 사이의 전쟁 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양국이 실질적인 관계 진전을 이루는데 걸림돌이 되었는데요. 이 올해 들어서 양측이 평화조약 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뜻을 모으고 지난 6월 3월 두 나라의 장관급 인사들이 주도하는 실무협상단을 꾸려서 대화를 진행해왔는데요. 이번에 양국 정상회담에서 평화조약을 체결할지 관심을 모았는데 결국 무산된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그 정상회담 합의문에 적은 이 평화조약에 대한 양국의 입장이라는 게 뭔가요?
영토 분쟁이 해소되면 자연스럽게 평화조약이 체결될 것으로 러시아와 일본 양측은 전망해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영토 문제가 일종의 평화조약에 대한 선결조건인 셈인데요. 이번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측의 기존 입장을 지킨 채로 논의를 계속할 여지를 남겨둔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일단 쿠릴열도 이 북방 영토 주변에서 공동경제활동을 추진하고요. 이를 통해서 영토 분쟁이 해소 분위기가 어느 정도 조성되면 평화조약 체결까지 연결되는 이 구도가 정립된 겁니다.
네.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일본이 원하던 북방 영토 반환은 무산이 된 것 같은데요.
네.
아베 총리가 대신 그 제안한 대규모 경제협력 사업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8개 사업 항목에 걸쳐서 일본이 러시아에 3천억 엔, 미화로 25억 4천만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경제협력을 제공하는 데 양국 정상이 합의했습니다. 이 두 나라 경제계 인사들이 배석한 오늘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 70여 건의 구체적인 사업계약이 진행됐는데요. 이 정부 간 사업이 10건, 나머지는 일본 기업들이 러시아 국영기업들과 합작사업을 벌이는 형식으로 추진됩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죠.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렸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 아시아 경제가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요?
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지난 수요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는데요. 이 중앙은행이 일반 시중의 은행에 돈을 빌려줄 때 받는 이자를 높인 겁니다. 이 미국 달러는 국제시장에서 거래 기준이 되는 기축통화여서 이 달러의 변동 상황은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미국 연준의 이번 금리 인상 전후 아시아 국가의 돈 흐름이 눈에 띄게 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떤 식으로 변하고 있는 거죠?
일단 말레이시아가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예고한 뒤에 최근 한 달 동안 말레이시아 증권과 채권 시장에서 빠져나간 외국인 투자 자본이 53억 달러에 달한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최근 보도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신흥 개발국에서 유출된 외국 자본 규모는 221억 달러에 달합니다.
네. 이 중국도 미국의 금리 인상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내놓은 세계 각국의 월간 채권 보유 동향 보고에 따르면요, 이 채권이란 미국에서 돈을 빌려간 증권을 말합니다. 이 미 연준이 금리 인상 계획을 밝힌 직후인 지난 10월 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는 1조 1200억 달러어치에 달해서 전날에 비해서 413억 달러나 감소했습니다. 이가 같은 규모는 2010년 7월 이래 최저 수준이라고 미국 상무부는 짚었는데요. 이 중국이 위안화 가치가 더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외환 보유고를 사용하면서 미국 국채 보유량이 크게 줄어든 겁니다. 이 와중에 1조 1300억 달러어치 미국 국채를 보유한 일본이 현재 미국의 최대 채권국으로 변했습니다.
예, 실제 중국의 외환 보유고가 최근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중국이 달러를 갖고 있는 양, 이 외환 보유고는 지난달 현재 5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3조 50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전달에 비해서 690억 달러나 줄어든 건데요. 2011년 3월 이래 최저 수준에 이른 겁니다.
네, 경제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인도에서는 화폐 개혁을 한 뒤에 지금 현재 현금 부족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군요.
네, 인도 정부가 탈세와의 전쟁 그리고 검은 돈을 근절하겠다는 목적을 내세우면서 지난달에 갑작스럽게 화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기존의 500루피, 미국 돈으로 1달러에 해당하는 돈과 또 1000루피, 미국 돈의 2달러에 해당하는 지폐 사용을 중단시킨 건데요. 이 미화로는 작은 액수지만 인도 현지에서는 고액권들이었습니다. 있습니다. 이 고액권들이 세금을 탈루하거나 뇌물을 주고받는 데 주로 쓰이기 때문에 아예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건데요. 이 때문에 현금 부족 사태가 인도 현지에서 한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돈이 부족해서 사회적 혼란이 커지는 거죠?
예, 인도 정부가 단행한 화폐 개혁으로 사용 중단된 자금 규모가 미화로 240억 달러어치에 이르는데요. 이 같은 금액은 인도 현지 현금 유통량의 80%에 달합니다. 갑작스러운 이 같은 조치에 쓸 돈이 없어져서 사회 각계에 혼란이 이어지자 인도 정부는 한 사람이 은행에서 한 번에 찾아 쓸 수 있는 돈의 규모를 미화로 350달러 정도까지로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금액도 원하는 사람 모두에게 은행들이 공급할 수 없어서 이 은행 앞에 줄만 서 있다가 돌아서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현지 방송은 전하고 있습니다.
예, 저 빠른 대응이 필요해 보이는데 인도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예, 인도 정부는 이렇게 부족한 현금을 대신할 디지털 화폐, 다시 말해서 전자돈을 사용하는 것을 장려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서 미화로 5천만 달러 규모의 사업비를 투자했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러시아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돕기 위해 민주당 전산망을 해킹했다고 미국 정보당국이 밝힌 가운데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 미국 선거에 개입하려는 외국 세력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러시아 해킹 의혹을 계속 부인하고 있는데요. 이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또 올 연말에 여행길에 오르는 미국인 숫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외국 세력의 미국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한 자세를 보였군요.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아침에 방송된 미국 공영방송 NPR과 인터뷰에서 러시아나 다른 외국 정부가 미국 선거에 개입하려 한다면 미국은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I think there is no doubt that when any foreign government tries to impact the integrity of our elections.
네, 외국 정부가 미국 선거의 온전성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면 이에 대해 이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이 오바마 대통령의 말 들으셨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조치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와 장소를 선택해서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행동에 나서겠다는 건지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네, 오바마 대통령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뭐 일부는 확실하게 공개될 수 있지만 일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해킹 의혹과 관련해서 이 정부에 전면적인 재검토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 내년 1월 20일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나기 전에 이 보고서를 올리라고 지시를 했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여기서 러시아 해킹 의혹을 좀 잠깐 정리를 해보면 크게 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지난 여름에 민주당 전당대회 직전에 민주당 전국위원회 DNC 지도부 인사들의 이메일이 해킹으로 공개된 일이 있고요. 또 11월 본선거 전에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들의 이메일이 또 공개가 됐는데요. 모두 이 인터넷 폭로 사이트 위키리크스를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DNC 이메일의 경우에는 민주당 지도부 인사들이 클린턴 후보를 편향적으로 지지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어서 논란이 됐는데요. 당시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크게 분노하면서 또 반발을 하기도 했죠.
예, 그 미국 정보기관들은 이런 그 해킹 사건의 배후에 러시아 정부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그렇습니다. 예, 지난 10월에 이 미국의 모든 정보기관이 그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최근 또 미국 중앙정보국 CIA 관계자가 이 러시아 해커들의 목적이 바로 이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 당선인을 돕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러시아 해커들이 민주당과 공화당 전국위원회 양쪽 전산망을 다 해킹했는데 공개하기는 민주당 쪽의 이메일만 공개했다는 점을 볼 때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건데요. 또 지난 수요일 NBC 뉴스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이 해킹을 직접 지시했다고 보도하게 됐습니다.
네, 이 백악관 측도 역시 이런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이 어제 MS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러시아 정부의 운영 방식과 이 푸틴 대통령의 정부 장악력으로 미뤄볼 때 이런 해킹 공격에는 정부 최고위급이 관여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도 이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이 어니스트 대변인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That statement included in part, we believe, based on the scope and sensitivity of these efforts, that only Russia's senior most officials.
네, 어니스트 대변인은 지난 10월에 미국 정보기관들이 발표한 성명에서 성명을 들여다보면 이 러시아 최고위급 관리들만이 이 같은 행위를 승인할 수 있다. 이런 문구가 들어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 최고위급이 누구인지는 뻔하다고 말했습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또 이 선거운동 기간에 당시 트럼프 후보가 러시아에 대해 이 클린턴 후보의 이메일을 해킹하라고 촉구했던 점을 들면서 이미 트럼프 당선인도 이 러시아가 해킹 배후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당시에 그때 트럼프 후보는 농담했다는 것이라고 말을 했었죠.
예. 자, 이런 그 백악관 관리들의 발언에 대해서 트럼프 당선인 측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이 트럼프 당선인 측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켈리 앤 코네인 씨는 이 폭스 뉴스와 인터뷰에서 어니스트 대변인에 대해서 무책임하다며 비판했습니다. 이 러시아가 미국 선거에 개입하려 한다는 사실을 이 트럼프 당선인이 이미 알고 있었다. 이런 어니스트 대변인의 말은 터무니없다는 겁니다. 트럼프 당선인 역시 어니스트 대변인을 비판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어제 동북부 펜실베니아 주에서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한 감사 집회를 또 한 차례 열었는데 이 자리 연설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어니스트 대변인에 대해 긍정적인 내용의 메시지도 안 좋은 내용처럼 전달한다며 좋은 대변인이 못 된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당선인도 이제 그 백악관 대변인을 지명해야 할 텐데요. 아직 소식이 없군요.
네, 이 트럼프 당선인이 현재 인선 작업을 마무리하는 중이어서요. 이 며칠 내로 발표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어제 해병대 특수부대원 출신인 라이언 징키 연방 하원 의원을 내무장관으로 지명한다고 공식 발표했는데요. 내무부는 이 연방 정부 소유지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곳인데 징키 의원은 공유지에서의 석유나 천연가스 시추 사업 등을 옹호하는 편이어서 이 환경보호 운동가들이 징키 의원이 이 내무장관으로 지명된 데 대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 또 다른 인선 소식은 없습니까? 네,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가 정해졌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파산 전문 변호사 데이비드 프리드먼 씨를 이스라엘 대사로 지명한다고 발표한 건데요. 프리드먼 씨 역시 이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프리드먼 씨는 이 중동 지역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 두 나라가 평화롭게 공존하게 한다는 이 미국 정부의 현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고요. 또 어제 성명에서 현재 테라비브에 있는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을 이스라엘의 영원한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이전하겠다고 못받기도 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사람들의 이동이 가장 많은 때라고 하면 여름 휴가철과 함께 연말 연시를 꼽을 수가 있을 텐데요. 미국 최대 명절인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가족과 함께 보내려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 올해 연말에도 이 많은 사람들이 여행길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단순히 많은 게 아니고요. 새로운 기록을 또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전미 자동차협회 AAA가 목요일 올 연말 여행객 추이를 전망한 자료를 내놓았는데요. 이달 23일에서 내년 1월 2일 사이에 약 1억 300만 명에 달하는 미국인들이 차량이나 기차, 비행기 등을 이용해서 여행길에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에 비해서 1.5%가 증가한 건데요. 연말 이동 인구는 지난 8년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많은 여행객들이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한다고 하던가요?
네, 아무래도 이 자동차, 차량을 이용한 여행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약 9,400만 명이 운전대를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아무래도 이 연료비가 싼 영향이 있는데요. 올 한 해 미국인들은 약 270억 달러의 연료비를 절약할 정도로 이 기름값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금 연료비가 오르고 있는 추세인데요. 지난 5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 기름값이 연초에 비해 1갤런당 평균 14센트 올랐다고 합니다.
네. 자, 역시 차량을 이용한 여행객이 가장 많다는 소식. 다른 교통수단은 좀 어떻습니까?
네, 배나 기차, 버스를 이용한 여행객은 지난해보다 조금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행기 이용객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달 16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이 비행기를 이용하는 사람은 약 4,500만 명으로 추산되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3.5%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 미국 내 주요 40개 비행 구간의 평균 항공 요금은 240달러가 될 것으로 이 AAA가 전망했습니다.
네. 자, 올해 이렇게 여행길에 오르는 미국인들이 많은 이유, 아무래도 이 경제적인 상황과 좀 연관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이 연방준비제도가 수요일에 1년 만에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금리를 올린다는 말은 시장에 돈을 이 걷어들이겠다는 얘기니까 경제가 많이 살아났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 경제 지표를 보더라도 이 미국 경제를 낙관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올해 미국인들의 개인 소비 지출은 약 4%가 늘었고요. 또 개인 소득은 3% 이상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생기다 보면 과거에 좀 돈 때문에 여행을 주저했던 사람들도 더 쉽게 여행에 나설 수 있게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이 AAA의 마셜 도니 최고 경영자는 미국인의 소득은 증가하는 대신에 기름값은 떨어지면서 신명나는 연말 여행 시즌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데 보니까 올해는 이 12월 25일 크리스마스도 일요일이고요. 또 내년 1월 1일도 일요일이더군요. 그러니까 네. 휴일이 하루씩 줄어드는 셈이죠.
네, 맞습니다. 뭐 다음 날을 공휴일로 하고 있긴 한데요.
예.
하지만 그 여행객은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울 것이라는 게 이 AAA의 관측입니다. 다만 이 항공사들의 경우에는 이 영향으로 인해서 올해 4분기 영업이익이 다소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 무어의 노래입니다. 미스티 블루 함께 감상해 보시죠. Such a long, long time. Look like I get you off of my mind, but I can't. Just the thought of you turns my whole world. Just the mention of your name turns the flicker to a flame. Listen to me, good baby. I think of the things we used to do, and my whole world turns misty blue. Heaven knows I've tried.
you off of my mind, but I can't. Just the thought of you, my love, my whole world turns misty blu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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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an't, oh, I can't, oh, I can't forget you. My whole world turns misty blu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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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love, my whole world turns misty blue.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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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an't forget you.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에 출범하는 새 정부의 경제팀 인선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대형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출신 등 뉴욕 월가의 금융인들이 경제 부문의 요직을 차지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새 행정부의 경제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재무장관 내정자 스티븐 무누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말 재무장관 내정자를 발표했을 때 많은 사람은 스티븐 무누친이란 이름을 낯설게 느꼈습니다. 무누친 내정자는 공직 경험이 전혀 없는 금융인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1962년 뉴욕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무누친 내정자는 올해 53살로 트럼프 새 내각에서 젊은 편에 속합니다. 1985년에 명문 예일대학교를 졸업한 후 월가의 대표적인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에 입사했는데요. 골드만삭스의 평생을 몸담은 아버지 로버트 무누친의 뒤를 이어서 17년 동안 이곳에서 일했습니다. 월가에서 낮게 평가된 자산을 찾아내 엄청난 이익을 내는 수완을 보인 무누친 내정자는 2004년 자신의 헤지펀드인 듀운 캐피털 매니지먼트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헤지펀드는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주식과 채권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해 단기 이익을 노리는 투자 신탁인데요.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고수익을 노리는 헤지펀드를 통해 부를 모았고 이후 영화 투자에도 관심을 보여 헐리우드 흥행작인 엑스맨과 아바타 같은 영화에 자금을 대기도 했습니다. 무누친 내정자는 대통령 선거운동 당시 트럼프 선거대책본부의 선거자금 모금을 책임지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재무장관으로 거론되자 무누친 내정자는 자신의 관심이 개인의 부에만 있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Our number one priority is going to be the economy. Get back to 3-4% growth. We believe that's very sustainable.
무누친 내정자는 지난달 말 트럼프 타워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이제 가장 중요한 사안은 미국의 경제라며 미국 경제가 연간 3-4%의 성장률로 돌아가는 것과 미국의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0일 트럼프 당선인은 성명을 통해 무누친 내정자는 세계 정상급 금융인이며 사업가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무누친 내정자가 트럼프 당선인의 경제 계획을 마련하는 데 이바지했다면서 역동적인 계획을 통해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무부는 미국의 재원을 관리하는 곳인데요. 무누친 내정자가 상원 인준을 받아 재무장관에 오르게 되면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헨리 폴슨 전 장관과 빌 클린턴 행정부 때의 로버트 루빈 전 장관에 이어서 골드만삭스 출신으로 재무장관에 오르는 세 번째 금융인이 됩니다.
상무장관 내정자 윌버 로즈.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0월 취임 후 100일 동안의 계획을 설명하는 동영상에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에서 탈퇴하겠다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On trade, I am going to issue our notification of intent to withdraw from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A potential disaster for
트럼프 당선인의 이런 계획을 실행에 옮길 사람 바로 미국의 상무장관인데요.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상업적 이익을 도모하고 미국의 경제 성장을 이끄는 것이 상무부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상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윌버 로스 씨는 트럼프 당선인의 이 같은 계획을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t's not going to happen.
What's why?
Because it's a flawed agreement.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TPP를 파기하겠다고 말한 건데요. 로스 내정자는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후 100일 계획을 세우는데 자문력을 하는가 하면 선거운동 기간 트럼프 당선인을 위한 모금 행사를 여는 등 트럼프 당선인과는 수십 년간 친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1937년 뉴저지주에서 태어난 로스 내정자는 올해 79살로 재무장관 내정자와 마찬가지로 돈이 많은 금융인 출신입니다. 예일대학교와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나온 로스 내정자는 1970년대 후반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로스차일드에 입사한 후 24년간 이 회사에 재직했는데요. 1980년대 뉴저지주 애틀랜틱 시티에 있는 트럼프 당선인의 카지노가 도산의 위기에 몰렸을 당시 도산을 막는 걸 도왔던 사람이 바로 당시 로스차일드 은행에서 일하던 로스 내정자였습니다. 로스 내정자는 이후 자신의 이름을 딴 사모 투자 펀드인 WL 로스앤 컴퍼니를 창설했는데요. 사모 펀드란 부실 기업을 싼 값에 인수해 구조 조정을 한 뒤 되파는 방식으로 수익을 챙기는 것으로 로스 내정자는 이 사모 펀드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내 파산의 왕이란 별명을 갖게 됐습니다. 로스 내정자의 자산은 자그마치 25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 내정자는 1997년 말 한국의 국제통화기금 IMF 외환위기 때 국제채권단과의 협상 자문 중재 역을 맡기도 했는데요. 당시 한국의 기업 구조조정에도 관여해 큰 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렇게 투자자로서 이름을 날린 로스 씨를 상무장관 내정자로 발표하면서 로스 내정자는 노동자 가정을 위한 세금 삭감과 정부 규제 완화, 미국 에너지 자원 활용을 통해 미국 경제를 더욱 튼튼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 내정자 게리 콘.
They were anticipating a somewhat different economic future than they're anticipating now.
올해 3월 국제금융연구소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미래의 경제에 관해 설명하는 이 사람, 바로 게리 콘 골드만삭스의 최고 운영 책임자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월요일 게리 콘 사장을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대통령 직속기구인 경제자문위원회는 대통령이 경제정책을 마련하는 데 자문 역할을 하는데요. 경제자문위원장은 재무장관이나 상무장관과는 달리 상원의 인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트럼프 당선인의 가장 가까이에서 보조하게 됩니다. 1960년생으로 올해 56살인 콘 내정자는 미 중서부 오하이오주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메리칸 대학교에서 학사 학위를 받은 콘 내정자는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 있는 미국 최대의 철광 회사 US 철강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몇 달 만에 회사를 그만두고 뉴욕으로 건너와 주식 중개인 일을 시작했습니다. 1990년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에 입사한 콘 내정자는 채권과 상품 거래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2006년에 골드만삭스의 최고 운영 책임자 자리에 올랐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매우 성공한 기업인인 콘 내정자가 최고 경제자문으로서 능력을 발휘해 국민을 위해 일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콘 내정자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듯 트럼프 당선인은 대형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등 월가 출신 금융인들로 경제팀을 채웠는데요. 세 사람 다 기성 정치인 출신이 아니라 외부인이란 점에서 신선하다는 반응이 있기도 하지만 선거운동 기간에 트럼프 당선인이 공격한 이 월가 출신이란 점에서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nuchin is exactly the candidate we would expect Trump to appoint.
미국 중산층 옹호단체인 퍼블릭 시티즌의 리 클레이풀 연구원은 무누친 내정자를 비롯한 경제팀 인사를 볼 때 월가를 해체하겠다고 다짐했던 선거 공약과 달리 트럼프 당선인이 월가를 옹호하는 상반된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했는데요. 반면 월가 내부에서는 보수적인 성향의 기업인 출신인들이 경제팀에 포진한 것은 안전한 선택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새 행정부의 경제팀 내정자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back to square one. Back to square one입니다. Have you ever heard this American English phrase? Back to square one. Back to square one. Well, let's find out what it means. 네, 그럼 마이크와 제이슨이 나눈 대화를 들어보시겠습니다.
Hey, so did you end up buying that house you were talking about? I know that you've been looking for months.
Unfortunately, the deal with the house I wanted fell through.
Oh, I'm sorry to hear that. Then that means you're back to square one, right?
Yes, I'm back to square one. I have to start searching for homes all over again.
Don't worry, everything is going to work out.
Thanks.
한동안 살 집을 찾고 있던 제이슨에게 마이크가 Hey, so did you end up buying that house you were talking about? I know that you've been looking for months. 야, 그러니까 결국 네가 말했던 그 집을 산 거야?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제이슨이 Unfortunately, the deal with the house I wanted fell through. 안타깝지만 거래가 안 이루어졌어 라고 말하네요. 그러자 마이크가 Oh, I'm sorry to hear that. 아, 이런, 안 됐구나. Then that means that you are back to square one? 그럼 결국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말이네? 라고 다시 물어봅니다. 이에 제이슨이 Yes, I am back to square one. 맞아, 그렇게 된 거지. I have to start searching for homes all over again.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 라고 대답하네요. 마이크가 Don't worry, 걱정하지 마. Everything is going to work out. 다 잘 될 거야, 라며 제이슨에게 용기를 주자 제이슨이 Thanks, 라고 합니다. So remember today's phrase, back to square one. 그럼 다시 한번 대화를 들어볼까요?
Hey, so did you end up buying that house you were talking about? I know that you've been looking for months.
Unfortunately, the deal with the house I wanted fell through.
Oh, I'm sorry to hear that. Then that means you're back to square one, right?
Yes, I'm back to square one. I have to start searching for homes all over again.
Don't worry, everything is going to work out.
Thanks.
Today's phrase is back, B-A-C-K, back to square, S-Q-U-A-R-E, square, one, O-N-E, one, back to square one. If you have to go back to square one, it means that you have to stop and start all over again. 하던 일이 기대했던 것만큼 제대로 되지 않아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square one, square one은 판 위에서 하는 게임인 보드게임에서 왔는데요. 게임 시작을 첫 번째 네모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square one으로 뒤돌아간다는 건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죠.
네, 오늘의 표현 back to square one 꼭 기억하시고요.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so did you end up buying that house you were talking about? I know that you've been looking for months.
Unfortunately, the deal with the house I wanted fell through.
Oh, I'm sorry to hear that. Then that means you're back to square one, right?
Yes, I'm back to square one. I have to start searching for homes all over again.
Don't worry, everything is going to work out.
Thanks.
So today we learned what back to square one, back to square one means. 네, 오늘 배우신 표현 back to square one은 to start all over again 이라는 뜻이죠. So try using this phrase with your friends.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조지 마이클이 부른 One More Try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Looking out for a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773년 12월 16일 오늘, 인디언 복장을 한 100여 명의 남자들이 미국 보스턴 항구에 정박해 있던 영국 동인도 회사의 배를 습격, 배 안에 있던 300여 개의 차상자를 모두 바다로 던져버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른바 보스턴 차 사건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The Boston Tea Party takes place more than a year before the Revolutionary War breaks out. American colonists board a British ship to...
당시 영국은 프랑스와의 7년 전쟁으로 바닥난 재정을 채우기 위해 식민지였던 미국에 많은 세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은 1764년 설탕법을 만들어 미 국민들에게 부과했고, 이듬해에는 인지세법을 강요했으며, 급기야는 마시는 차에도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격분한 보스턴 시민들은 마침내 1773년 오늘 영국의 무역선을 급습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보스턴 차 사건으로 영국 정부는 미국 식민지에 대한 탄압을 더욱 강화했고, 미국 시민들은 영국에 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영국과 미국 식민지와의 분쟁은 결국 1775년 미국의 독립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945년 12월 16일 오늘, 미국과 영국, 소련의 외무장관이 모스크바에 모여 2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 문제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모스크바 3상회의라고도 불리는 이 회의의 결과는 얼마 뒤 AP통신을 타고 한국에 전해졌습니다. 조선에 임시로 민주주의 정부를 세우고 이를 위해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하며 최고 5년간 한국을 신탁 통치한다는 모스크바 협정 내용이 한국에 전해지자 한국 시민들은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소련의 지령을 받은 좌익 세력은 돌연 신탁 통치 찬성 입장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좌익과 우익 세력의 충돌로 극심한 분열을 겪게 됩니다. 이후 1946년 모스크바 3상회의 결과에 따라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되지만 이는 난항을 거듭했습니다.
미국과 소련은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에 따라 서울에서 미소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 두 차례에 걸쳐 회의가 열렸으나 한국의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그리고 1947년 미소 공동위원회는 임시정부 수립이라는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사항을 실현하지 못한 채 결국 결렬되고 맙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